우리가 지난 9번에 걸쳐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말씀 이거를 여러 절씩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강의하면서 자세히 이제 살펴봤습니다. 여기 느헤미야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주시면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제 느헤미야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이걸 마치면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보여준 리더십, 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강의 주석을 근간으로 해서 주요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이 위얼스비 목사님은 아마 1930년생이신 것 같은데 지금 살아계시면 90세쯤 이제 되었을 테고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 13장 이 강의를 전체를 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빼서 12가지 특성을 이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위얼스비 목사님은 20세기, 21세기 이제 초반부에 살았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 강해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성경 강해를 굉장히 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이 적어준 리더십의 12가지 특징, 그 12가지 특징을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어떤 목적으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기 목사로 서서 이제 강해를 하는데 위얼스비 목사님이 여기 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이 교회에서 이제 은퇴할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지도자들이 교회의 목사를 좋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세, 5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이와 같은 지도자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느헤미야 맥작기 이제 끝부분에 위얼스비 목사님이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12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도자 그러니까 꼭 목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목사가 이제 가장 큰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잘 해야 그래야 교회가 이제 부흥할 수 있고 뭐 말 그대로 목사가 죽을 수면 그럼 교회가 이제 망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혼자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해요.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팔로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끌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래서 집사 형제님들도 있고 지역 인도자도 있고 그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뭐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또 주어진 이런 책무가 뭐 주방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 주차를 담당하시는 그런 팀도 있고 방송반도 있고 뭐 찬양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리더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잘 이렇게 해야 주어진 그 부서에서 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일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제 결합이 되면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하고 느헤미야 리더십 12가지 특성 요약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위열심 목사님이 정리해 주신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열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아니면 유튜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하려면 또 우리의 메시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걸 믿게 하려면은 그러면 쓰레기를 치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그래서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이교도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증명이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리더로서 보여준 그 리더십의 12가지 특성이 뭐냐 제가 언젠가 이제 한번 시간이 되면은 리더십에 대해서 좀 꾸준히 시리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글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맥스웰이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모아서 교회의 리더는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책을 여러 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앞날을 대비하고 또 특별히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교회 일을 잘 이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맥잡기 이 끝부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침 위월심 목사님 이걸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 12가지 특성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지난 9시간 느헤미야 강해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 강해했던 걸 기억을 하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나중에 이 강해와 함께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성경 말씀들 한번 찾아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머릿속에 이걸 잘 기억을 하면은 그러면 좋은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보통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 그래서 부르심이니까 여러분 콜 한다 그러잖아요. 콜.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이거를 또 vocation 이렇게 해서 vo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면 그러면 소명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그와 같은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르심, 소명 또 어떤 면에서 사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게 있다는 거를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보기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그러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출애굽기에 이제 가셔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거 이거 완전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모든 걸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아주 완강히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세만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가 가진 그 확신, 소명에 대한 그 확신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그 백성과 함께하며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을 하고 그들을 여기 가나안 그 복지 바로 앞에까지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소명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 그 다음에 사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한다 하는 강한 확신, 이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가장 중요한 조건.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그 이후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대언서라고 이야기해요. 그 대언서에 여러 그 대언자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대언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는 40년 동안 울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말 나중에 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눈으로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훼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의 엄마 아버지가 아이를 삶아먹는 거 이런 거를 눈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절대로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래서 어쩌면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지도 몰라요. 자, 예레미야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그 많은 모욕과 치욕과 그 수치당하는 일, 이런 일을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감당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소명이 없다고 하면 그건 뭐하고 똑같냐?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없는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없는 집. 또 배를 지었는데 배에 닻이 없는 것과 똑같다. 폭풍우가 치고 이러면 배가 닻을 내리고 움직이지 않게 딱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닻이 없으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다 결국은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느헤미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1장 가서 보시면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정말 너무 형편없습니다. 여우가 돌아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말 그대로 황폐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부담을 느낀 거예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왕의 궁전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하고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위얼스윈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도 훨씬 베테랑이고 목회를 훨씬 많이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담은 절대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담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소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담을 느낀 이후에 예루살렘의 그 악한 상황을 보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려 네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렇게 구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자기가 누리고 있던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길,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그 길을 즐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이 도시의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 그 일을 이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소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왕에게 가서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기도 하고 물자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왕의 군사들을 사용해서 제가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거기 가서 보니까 뭐 유대인들이 그냥 낙심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말 그대로 불가능하게 보이던 그 일,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다 완공을 하고 문짝을 다는 그런 일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월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라고 하면 목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사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일을 쉽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의식, 그 느낌,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인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도 일이 안 될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소명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것과 함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셀프 소명을 가져요. 나 혼자, 나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도록 부르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셀프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게 한 뭐 계룡산에 다녀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보고 목회를 하라 그러신다. 뭐 이런 거 이제 있을 수 있어요. 말틴 로이즈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소명은 뭐냐? 다른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강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는 거, 그걸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또 내가 목회자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어떤 부서에서 섬길 때 그 섬기는 과정 중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눈에 드러나게 보여야, 그래야 소명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근데 그게 진짜 소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리더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끌고 나가는 것을 좋아하고 변화가 되고, 그렇죠, 이 사람이 우리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열망이 주변 사람들 가운데 그게 생겨나야,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앉히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렇죠, 여러분도 동의하리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제가 이 일을 하십시오, 저 일을 하십시오 하고 또 집사 형제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의논을 해서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일을 확신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바로 리더를 키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한다든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일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그와 같은 일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고 1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위얼스비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느헤미야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기 13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기 시작할 때부터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짧지만 그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짧은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원도 아주 풍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군대도 거느리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숨 쉬지 않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마르틴 루터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그 임무, 그 사명은 뭐냐.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무려 150년 동안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감히 주변에 원수들도 있고 해서 감히 어느 누구도 이걸 세워보려고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 일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도라고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한 12시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가 무언가를 저와 여러분이 좀 정의를 좀 잘 내려야 됩니다. 물론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의 경우를 보거나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가 뭔가를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 기도해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가장 힘든 것이기도 해.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렇죠? 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기 때문에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야지. 아, 뭐 EM 마운즈의 무슨 기도 책이라든지 이러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 기도에 관한 책이 무지무지 두꺼운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권으로 나뉘어 있고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보면 나는 하도 오랫동안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 됐습니다. 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7시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낙타 무릎이 안 돼도 괜찮아요. 하루에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표현이 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길을 가서 읽어보면 짤막짤막하게 그냥 계속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만 나는 의지합니다. 이걸 이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목사가 될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정에서는 여기 우리 남자 형제님들이나 아니면 여기 자매님들이 다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리더예요. 사실 기도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상당히 뭐라 그래요? 좀 부끄럽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시간씩, 세 시간, 전 그런 기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어떤 그 양으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 하면 저는 그냥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못 해요. 그렇게 못 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이 목회 사역을 하든 아니면 성경 사역을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내 힘으로 안 된다.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지금 12년 반 정도가 됐어요. 12년 반. 동네에서 한 7명, 8명, 9명 애들 포함해서 시작할 때 이런 교회가 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우리 유튜브 사역 이렇게 이게 뭐 시작할 때 정말 미약했지만 그래도 지금 구독자가 뭐 한 28만 명 이렇게 이제 돼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좋은 정보를 주는 이와 같은 그 채널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저나 우리 교회 모든 집사 형제님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는 의지하는 거라 그랬지. 그렇게 의지하며 12년 반을 지내는 동안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고 하는 거를 감히, 그래도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리더가 되려고 하면 리더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비전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 목표가 또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자, 목표, 그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보는 거잖아요. 뭔가를 보는 게 비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대다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대다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미리 보는 사람이 리더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수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공이 되리라고 하는 걸 본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완공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미리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재미있는 말을 우리 미월신 목사님이 썼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뭐라, 첫 번째 자기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도전을 주는 사람이 리더다. 야단을 치거나 너 왜 그건 못 봐? 이렇게 이게 아니고 본인이 먼저 그 비전을 보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팔로워들이. 그런 사람들도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격려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리더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그 다음에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도발을 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만나자. 몇 번씩 종들을 보내갖고 만나자 하는데 느헤미야가 안 만나잖아요. 느헤미야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는 중이므로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그레이트 워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커다란 사명이고 내가 본 게 커다란 이런 꿈이라는 거예요.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사랑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레이트 워크라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그만두고 딴 일을 하기 위해서 딴 데다 정신을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미리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페르시아에서 1000km 이상을 혼자 달려와서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재미있는 말을 이렇게 예화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빌딩을 지금 막 짓고 있는 그런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빌딩 이제 뭐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세 사람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저는 시간당 만 원짜리 이 시간당 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돌을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사람은 저는 역사적인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지금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시간당 만 원짜리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사람은 나무를 놓고 있습니다. 돌을 놓고 있습니다. 이러고 세 번째 사람은 역사적인 지금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자,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어떤 목적을 왜 불러주셨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맞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 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이남규 형제님, 우리 김한동 형제님, 홍순대 형제님 할 거 없이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하고 있는 일, 어떤 분은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다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큰일이에요. 뭐를 하는데 이 빌딩, 예수님의 그 교회라고 하는 이 빌딩을 짓는데 다 큰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여기 있는 집사 형제님들도, 여기 지금 금요 예배 나와서 단순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다 모두가 교회를 짓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작은 일이 없다는 거, 그렇죠?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예를 들면은 12년 전에 8명, 9명 이렇게 데리고 목회를 할 때나 지금 뭐 한 네, 교회가 커져서 900명, 800명 이렇게 목회를 할 때나 똑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제가 그때 설교했던 그런 마음이나 또 그때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나 그 핵심 메시지 가서 보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당이 더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작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비전을 잃으면 그러면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를 어떻게 구현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예배의 형식이든 설교든 음악이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든, 그렇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모범이 되도록. 그래서 이 한국 이 땅 안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지금까지 100년이고 뭐 지난 동안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그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 1611년판 그 성경을 뭐 제가 주로 이제 번역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것을 널리 파급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비전, 좋은 성경, 그 다음에 좋은 교회, 이게 있어야 나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내 가정에도 복이 되고 내 사회에도 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국가에도 복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이런 비전,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이런 비전,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예배 때 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원기가 없어지게 돼요. 오래된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전을 잃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공사했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성벽 공사가 아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전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일으켰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벽이 완공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불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게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이 시간에 저 예루살렘에 또 사람이 돌아가서 사는 그런 일, 느헤미야가 2500년 전에 해놨던 그 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 하고 있는 그 일, 올바른 교회, 좋은 성경, 그렇죠? 좋은 음악, 좋은 교육, 좋은 설교, 그렇잖아요. 좋은 사회봉사,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알리는 이런 일, 이런 모든 일이 이 땅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되고 널리 알려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 특징은 이 느헤미야는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참 이게 잘못 작용을 하면은 그러면 나 마음대로 한다가 되거든요, 이게. 나 하나님 목사, 특히 목사가 생각하면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 이제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라 하는 것 같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왕의 권위에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왕이 좋은 왕이냐? 아니에요. 이교도들의 왕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존중하고 그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순종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교도들의 왕이었어요. 로마서 13장 1장에 있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력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내 믿음을 파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 산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교회 이제 뭐 전도사도 있고 교회 부목사도 있고 뭐 교회 뭐 집사 형제님들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목사님, 사람을 이제 전도사로 세우든지 아니면 부목사로 세우든지 뭘 세우려고 하면 그러면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인터뷰, 어떻게 인터뷰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인터뷰하러 오면은 그러면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겠다 그러면 그건 치우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도와서 목사님과 함께 일을 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다.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이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다. 그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 올바른 헌법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일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그와 같은 원칙이에요.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본인 자신이 권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대를 잇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경우인데, 한번 가서 성경을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한번 가서 보고, 신약성경에서는 뭐 대를 잇는 건 아니지만 바울과 디모데 아니면 바울과 디도의 그 관계를 한번 목회서신이나 이런 그 서신서들을 통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보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그걸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세요. 그 사울을 어떻게 존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어떻게 해요? 권위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합니다. 자, 독립침례교회는 교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럼 말 그대로 교회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독립침례교회예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러한 교회들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준 적이 꽤 많습니다. 교단이 없어요. 위에 누가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 마음대로 한다는 게 이게 까딱 잘못하면 목사의 성품이 나쁘거나, 그렇죠, 목사의 소양이 없다거나 하게 되면 교회가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한 번도 권위에 순종하지 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교회 목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망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사람이 교회의 권위와 목사와 이런 그 권위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도 선임하고 집사도 선임하고 이렇게 선임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리더로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정말 그 예루살렘 성벽 공사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이 조직적으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무조건 일하러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먼저 어떻게 해요? 4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왕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왕.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허락을 얻고 또 예루살렘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의 치리자들도 설득을 하잖아요. 백성을 설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암몬족속들, 블레셋 사람들, 그렇죠.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원수들을 파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 3장 가서 보면 이 성벽이 있으면은 그걸 치밀하게 다 부분 나눠갖고 누군 여기하고 다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일한 비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맡은 건 요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거 해서 다 동일한 비전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함께 일하잖아요. 그렇죠. 총독이니까 난 집에 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일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일하고 동고동락하고 그들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인정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여기 이름을 다 써놨잖아요. 이름을. 느헤미야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다 적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름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수가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독려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 같으면은 예, 이제 성벽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그럼 곧바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봉헌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먼저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 부흥회를 먼저 열잖아요. 에스라를 데려다가 온 백성에게 그렇죠? 말씀 부흥회를 열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계획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계획을 예, 저는 사실은 뭐 관리하거나 계획하는 거 이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큰 일만 대충 이렇게 이제 하지 소소한 거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예, 그런데 사실은 많은 경우 리더가 커다란 걸 갖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든 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줘야 그래야 이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 원수들을 잘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일을 하다 보면 내부의 적들이 있고 외부의 적들이 있어요. 우리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사도 예, 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원수들과 그다음에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위협을 파악을 하고 원수가 또 타협하자 그러죠. 자꾸 만나자 그러고 타협하자 그러고 이런 일로도 들어오잖아요. 이런 타협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의 계략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들이 어떤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사탄에게 놀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한 그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우리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한 사람들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는 거,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 마귀와 그의 마귀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너희 대적 마귀가 예, 대적이야 말 그대로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 이렇게 나서서 막는 그런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해라. 여기 느헤미야기를 읽어보면 그렇죠? 여기 산발랏도 나오고 도비아도 나오고 게셈 사람도 나오고 아스도 사람도 나오고 암몬 사람도 나오고 사마리아 사람들 어떻게 다 대적을 하잖아요.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타협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고 그러고선 이겨나가자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 원수들의 계략을 잘 파악하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이제 행사하는 거다. 자, 일곱 번째는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hard working.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 이제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옵니다. 추천서. 예, 그럼 저도 옛날에 우리 교수님한테 이제 추천서를 받아갖고, 예, 그럼 저도 이제 우리 학생들 보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 학생들 이제 뭐 바이블 칼리지 가야 되겠다고 오고 그러면 이제 보내요.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 하드워킹. 이 사람은 하드워킹 하는 사람이다. 하드워킹.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열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공.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이런 그 recommendation, 이 추천서 이거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하드워킹을 하느냐. 여러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지가 뭐 40년, 50년 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살다가 왔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한 10년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삽니다. 뭐 영어가 돼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사냐. 딱 미국 사람의 딱 두 배 일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8시간 일할 때 16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때 그랬고, 중국 사람이 한때 그랬고, 그걸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어받아서, 예, 남들 8시간 일할 때 16시간 일해서, 그래서 예, 집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드워킹 하는 거다. 하드워킹.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공한 원인이 뭐냐. 예, 희생. 희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궁전의 왕과 함께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편안히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읽어보면 불철주야 일하잖아요. 그렇죠? 불철주야. 자기 옆에 있는 그 군사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철주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그래요. 목사나 혹은 성도가 주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나중에 일일이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할 때 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게으름을 피우고 열심을 내지 않고 하드워킹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열공하지 않고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직업에 충실하지 않고 일 안 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드리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상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에 성경을 마감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준다. 우리 예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 체제 이거 지지하시면 열심히 일했으면 많이 보상을 주고 하나도 일 안 했으면 보상을 하나도 안 주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게 적당한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뭐 이거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거 저는 그런 설교는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소명이 있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부담이 있으면은 그냥 기쁘게 이렇게 하는 거고 감당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이 주실 그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특히 이제 목사가 되면은 저는 지금 파트타임 목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 하루 와서 또 주일날 하루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거 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아침에 적어도 9시부터 5시까지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갖고 풀타임으로 내가 뭘 해보겠다고 목사가 됐으면은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 일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라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이게 철저한 그런 직업, 예, 윤리의식이거든요. 이런 것들. 예, 그래서 하드워킹 하고, 예,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봉급을 받고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그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해야지. 애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속삭속하고 그러고 교회는 안 나오면은 어떻게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러분도 회사 안 가는데 누가 어떻게 여러분 직업 가지고 아니면 직장 가지고 아니면 자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일 부인하고 집에 속삭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일한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느헤미야기를 가서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한번 13장을 읽어보세요. 그에게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가? 없어요. 100%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진했어요. 다른 데 신경 전혀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가 받아야 될 봉급도 마다하고 그걸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써가면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그럼 목사님들이 다 그냥 봉급도 받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분명하게 일을 하는 그 사람이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아야 된다. 교회에서 마땅히 사례비를 받아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를 왜 소개하는 거냐. 느헤미야 같은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인품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품, 인격으로 그 사모와 함께 이게 드러나야 그래야 목회 사역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저거 뭐 목회한다고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하는데 앞으로 절대로 킥바이블이나 이런데 저 사람 교회하고 저 사람 목사라고 하는 거 소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걸 제가 글을 받으면은 야 진짜 답답하구나. 어떻게 목회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삶을 관리하고 살았길래 성도들이 그런 평을 받냐 이거예요. 그런 평을 받아서 저한테 제가 어쨌든 킥바이블닷컴을 운영하고 거기 지역교회란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걸 올려줘야 되잖아요. 하겠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그런 평을 받냐는 말이에요. 목사님 절대로 이 사람이 하는 그런 교회나 이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런 걸 받으면 제가 야 참 진짜 이거 정말 어떻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평을 성도들로부터 받는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의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일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로크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가서 설교하고 했더니 교회가 빚다 갚고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를 더 잘 대접해주고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긴 왜 목사가 그걸 깨닫지 못하냐 그렇잖아요. 자꾸 나한테만 잘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열심히 해서 그렇죠 말씀 사역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기쁘게 되고 성도들이 기쁘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더 대접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래야 목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원수들이 그의 약점을 잡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약점을 잡아서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편지를 보내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목회가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명색은 목사라고 해도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여기 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이 교회를 그냥 내 걸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과거에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자기 이름으로 예배당 짓고는 그러고 그냥 깔고 앉고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한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읽어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했다. 자, 느헤미야가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다면 예루살렘에 올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 있으면 돼요? 페르시아 땅에 그대로 있으면 왕궁에서 매일 왕 만나고 왕비 만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권력자들 만나고 거기서 영광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금 총독으로 여기 왔어요. 자, 왕하고 1000km 떨어졌어요. 총독으로 여기 오면 그냥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간섭을 해요? 그렇죠? 근데 느헤미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고난에 참여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렇죠? 죄는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고난에 예수님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원수들을 물리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성벽을 봉헌하면서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만 했다. 현시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 거기 갔더니 아 글쎄 그 목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만 타는 엘리베이터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셰프가 따로 있고 목사를 위해서 점심 식사 먹는 게 목사만 위해서 따로 있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래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이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그 영상을 보니까 목사님이 앉는 저 의자는 성도들이 앉는 의자보다 훨씬 더 나쁜 거던데요.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옛날에 동네에서 있을 때 거기 사무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쓰다가 버리고 간 거 그걸 지금 가져다 여기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여기 까만색 의자가. 여러분 앉아있는 건 좋은 의자고. 근데 아니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 일반 교회 가는 게 그냥 목사님도 뭐 해서 그냥 의자가 말이죠. 나무로 다 해서 그냥 뭐 용왕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해놨다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만원짜리든 뭐든 그냥 플라스틱 의자든 뭐 갖다 놓고 거기 앉으면 끝나는 거지. 여기 높은 의자, 좋은 의자, 큰 의자 앉는다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전환을 해야 된다. 생각을. 누가 와서 이렇게 보더라도 목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렇죠. 모든 게 원만하게 그냥 평범하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목사도 one of you,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구나.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그래서 교제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해야지. 목사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니 난 설교만 하고 끝나니까 나는 절대로 보통 교회 평신도라 그래. 평신도하고 목사가 어떻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시대엔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거를 철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를 철폐하러, 맞습니까? 예, 그거를 철폐하러.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본인이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형제라 불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돼야 그 교회가 올바른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 번째, 느헤미야는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 없다. 리더라고 하는데 용기가 없다.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리더. 저 사람 리더야. 근데 용기가 하나도 없어. 겁쟁이야. 안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럼 반드시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용기가 있다. 위기를 감수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모욕을 감수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용기가 있는 거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그 편한 생활을 다 버리고, 그리고 어때요? 예루살렘. 그 원수들이 그렇게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와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하고 같이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밖에만 원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 동족들 가운데도 그냥 반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도 반역을 하고, 그러고서 방을 내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 대제사장하고 관계를 맺고 있던 암몬족 속 도비아가 성전에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잖아요.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짐을 다 갖다 빼서 갖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기 때문에 갖다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1번째, 지도자가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독려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도 리더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징이 또 어떤 것이 있냐. 심지어 자기보다 어떤 분야에서 저 음악 같으면 저보다 잘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뭐라 그래요?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난 그만둬야 되겠다. 설교할 수 있는 나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나도 여기 내려가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는 거 이런 것보다. 그렇죠? 심지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참모로 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잘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일 좋은 사람만 갖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발전이 제일 크게 일어났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난 좋은 사람만 갖다 쓴다. 이렇게 하면 교회도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갖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얼스비는 그 리더십을 뭐라고 표현했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지남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갖다 모래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 다 달라붙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 보시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분야에서 사람이 달라붙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확고한 결심을 한 사람이었다. 확고한 결심. 그러니까 느헤미야기를 읽으면은 결단력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근데 그 목표는 어디에서 나오냐? 그의 소명 의식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걸 생각하면 되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니까, 위대한 분이야, Great God,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야? Great City, 엄청나게 큰 위대한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에요? A Great Nation, 위대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지으려고 하는 이 성벽이가 뭐예요? 위대한 프로젝트잖아요. Great, 그렇죠? Great work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단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교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여있어요. 이게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경을 잡고, 그렇죠? 온전한 교회를 해보자고 여기 모여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 땅에 세워야 되겠다. 얼마나 위대한 계획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단력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뭐 가정일이든 사회일이든 뭐 교회일이든 국가일이든 이렇게 다 이제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으면은 그럼 느헤미야를 와서 읽으세요. 특별히 느헤미야 4장을 가서 읽으세요. 느헤미야 4장 가서 어떻게 성벽을 공사를 했는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일을 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 2장, 4장만 읽었어요. 1장, 2장, 4장을 계속 읽으시면 지치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리고 또 동시에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전달한 위얼스비 목사님의 이 영상, 그렇죠?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나, 이걸 한번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결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교회 계획,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이런 결심, 이런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10시간에 걸쳐서 위얼스미 목사님의 이 강의 노트를 가지고 또 제가 소화하고 또 제가 더할 것이 있어서 더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느헤미야 강의 10번을 이제 마쳤습니다. 참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끌고 나가고 하는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일대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지난 1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함께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커서 이제 800명, 900명 이렇게 되는 그런 사이즈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 또 사모로 할 수 있는 사람, 또 교회에 집사, 지역인도자 등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사람, 교회 학교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장 선생님, 또 교사들 등등 해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는 작은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런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10달 이상 이렇게 이제 창궐하면서 또 이번 주부터는 20%로 인원이 줄어서 예배드린 것 자체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의 수가 줄고 있고 헌금이 줄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와 같은 역병을 보내셨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너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고 위대하다고 해도 너희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를 잘 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침례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고 있는 일, 그 일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악한 병에 걸려있는 이런 성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돼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공해서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올바른 성경, 하나님의 온전한 성경.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잘 번역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이런 비전을 하나 주셨고, 또 이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그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 교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음악하는 거, 교육하는 거, 설교하는 거, 전도하는 거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아버지, 이들로 인해서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우린 눈으로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마저도 저 부정선거, 정말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일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사오는데, 아버지, 가능하시거든 이번에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집행이 돼서 부정선거하는 이런 자들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중공이라는 저 공산주의 집단이 무너져 내리고 북한이 무너져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난 10시간 동안 이 느헤미야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말라기 등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강의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